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 판매량에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새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일 만입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의 연 판매량은 지난 12개월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탄화수소는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석탄 등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에 대해 등록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미국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적어도 5명이 숨지고 수백만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열대성 폭우로 세력이 약화된 어마가 어제 오후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3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남서부 워스 카운티에 사는 62세 남성은 지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워스 카운티 대변인은 사고 당시 시속 69km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시 외곽에서도 한 남성이 집을 덮친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애틀란타시 북부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운전 중이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57세 남성이 강풍에 날라온 나뭇가지에 맞아 숨졌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인한 정전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어제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주에서 74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마는 알라바마주를 거쳐 테네시주 서쪽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허용했습니다.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를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7개 나라 국민들이 오늘부터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법관의 어제 결정으로 이들의 미국 입국이 또다시 막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정식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정부군과 로힝야족 반군 사이의 유혈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과 스웨덴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매튜 라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번 회의가 미얀마 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공격은 잔인한 작전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터키가 오늘 러시아제 S-400 방공체계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 주요 매체들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기 위한 서명을 마쳤다며 보증금도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판매량의 제한선을 두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술 핵 재배치 추진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판매량의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의 테게다 알레무 대사는 11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또 지난달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약 한 달 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남아있던 섬유 수출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또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지난 12개월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액화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액상 탄화수소는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원유나 석유 관련 제품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새 결의에는 공해상에서 석탄 등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대북 제재 품목을 실은 선박에 대해 등록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5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도 끊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선전선동부 등 3개의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추가 도발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neighbors, its trading partners, an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ited against its dangerous.
북한의 이웃과 교역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단합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의 2375호는 역대 가장 강력했던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응이 이전과 달라진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결의 채택까지 중국의 협조가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ithout the strong relationship that has develop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and we greatly
헤일리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만들어진 강력한 관계가 없었다면 이번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두 정상 측에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필리핀이 북한과 교역 관계를 끊고 태국이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했다면서 이를 고무적인 조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멕시코가 북한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연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 태국, 멕시코의 조치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자금을 끊도록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If it agree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it can reclaim its future. On the other hand, if North Korea continues its dangerous path,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멈출 경우 미래를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길을 계속 갈 경우 안보리는 추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 역시 결의 2375호가 21세기 들어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Through this vote, we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not stand idly by.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날의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그 같은 공격성에 가만히 서 있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겁을 내거나 웅크리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을 명확히 표적화된 결과에 일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한국 정부는 2375호 채택을 환영하고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역대 가장 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응해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류제이 대사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진지하게 응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미한 양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국 정부의 쌍중단 중재안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대북 결의에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담겨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번 결의 2375호의 채택 속도는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일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으로 안보리의 대응이 최근 몇 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빨라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단 5일 만에 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는 총 18일이 걸렸고 이어 2012년과 2013년에 잇따라 채택된 2087호와 2094호는 각각 41일과 23일이 걸렸습니다. 협의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 결의 내용과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지느냐에 달린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난색을 표하는 내용이 많이 삽입될수록 채택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당시로서는 역대 최장 기록인 57일이 걸렸는데 석탄 금수 조치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후 5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이전의 기록을 뛰어넘은 82일이 소요됐는데 이때도 석탄의 전면 금지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두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321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새로운 제재를 담고 있진 않지만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56호는 19일이 걸렸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결의 2371호는 채택까지 3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375호가 8일 만에 채택되면서 올해 나온 세 건의 결의는 안보리를 통과하기까지 평균 약 19일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2375호의 채택이 이처럼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6차 핵실험 다음 날인 4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요청해 일주일 후인 11일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Due to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with the nuclear test as well as the announcement by North Korea that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의 시급성과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옴에 따라 안보리가 결의안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관련국들이 협의를 서둘러 새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모든 절차는 발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안보리의 결의안 초안이 긴급회의 이틀 만인 6일 관련국들에게 배포됐고 BOA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통상 초안은 미국과 중국의 협의를 끝난 뒤에야 이사국들에게 배포되지만 이번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초안이 각 나라들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의안 내용과 문구에 대한 수정 작업 역시 초안이 배포된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표결을 하루 앞둔 10일 내용이 대폭 완화된 최종 초안이 마련됐고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현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실험 8일 만에 채택된 2375호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새 결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와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와 석유 정제품의 판매에 상한선을 뒀다는 점입니다.
먼저 섬유 수출을 살펴볼까요? 이 섬유라고 한다면 북한이 만든 의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의 2375호의 섬유 수출 금지를 명시한 조항에는 직물과 부분적 혹은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 업체들의 의류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들던 북한 업체들의 제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섬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연 7억 6천만 달러를 섬유와 관련된 수출을 통해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지난해 북한의 수출품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석탄 등 광물이 본격적으로 제재된 이후 의류 수출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는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섬유 수출 제한으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의류 관련 품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북한의 5대 수출 품목에서 2개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안보리가 5대 수출품 중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의 수출을 막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번 섬유 제재로 북한의 5대 수출품이 모두 금지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부는 이번 제재로 지난 2016년 북한에 공개된 수출액 가운데 90%, 즉 27억 달러를 옥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금지된 섬유와 달리 북한의 원유 수입량에는 상한선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새 결의는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탄화수소의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전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의 상한선이 그어졌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만 배럴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 45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원유의 경우 지난 12개월 판매치로 알려진 400만 배럴을 넘어서는 양을 북한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약 30%에 달하는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미국 대표부는 밝혔습니다.
이 앞서 언급이 됐지만 기존에 공개됐던 내용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군요.
네, 앞서 저희 VOA는 지난 6일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당시 초안에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의 전면 금지 조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됐고 이후 초안 수정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초안에서 달라진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당초 초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에는 이 두 사람은 물론 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까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내용이 삭제됐고요. 아울러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신규 노동자를 추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 밖에 주목해야 할 조치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초안에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때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유엔 회원국이 선박에 등록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 선박의 등록국이 이를 거절하거나 선박이 거부할 경우 안보리가 문제의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장했던 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자회담에 대한 안보리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6자회담의 재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제재의 틀이 짜여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까?
우선 각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각 양을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제대로 된 양을 기입하려면 북한의 석유 등을 공급 혹은 판매한 나라가 정확한 양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목됩니다.
이전 결의들과 마찬가지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가 따르죠?
맞습니다. 채택 90일 안에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들이 2375호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공격적 행동은 북한의 절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란 중인 미 전술 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맥케인 위원장은 10일 미 CNN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그가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알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또 북한 정권의 위협에 관한 대응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와 한국 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압박하며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했다며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 NBC 방송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미 정부와 많은 전문가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 억제와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며 굳이 전술핵을 재배치해 위험을 더 가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11개 유형의 전술핵을 지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배치했지만 냉전 후 1991년 이를 모두 철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여론도 전술핵 재배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와대는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맥케인 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여전히 대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일부 단절하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뭔가 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또 북한의 위협 등을 지적하며 미 국방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국무부는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대북 압박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자는 미한 정상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고 연합 군사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Jae-in agreed to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using all means at their disposal. They also pledged to strengthen joint military capabilitie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최근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맥케인 위원장은 전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했고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gave his in-principle approval to South Korea's initiative to lift restrictions on their missile payload capabilities.
전술핵 재배치 추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한편 최 대변인은 미국의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란 북한 정권의 협박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갈취하고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We'll not allow North Korea to extort or threaten the world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또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촉구를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북한의 주요 경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고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utting off North Korea's major sources of hard currency will have an impact on Pyongyang's extremely expensive and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적은 북한이 현 행보를 제고하고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란 북한 정권의 협박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동맹을 방어하겠다며 확고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항상 방어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11일 북한 외무성이 이날 미국을 향해 협박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하지만 미국 본토는 물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은 강철 같다며 북한 정권의 협박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이나 도발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 정권의 반복되는 협박 수사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4일 북한에 대응한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뒤 우리는 많은 군사적 방안을 갖고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었습니다.
We have many military options and the president wanted to be briefed on each one of them.
매티스 장관은 특히 미국이나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 혹은 우리의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한 군사적 대응,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강조하며 북한에 이런 군사력을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만약 이를 사용하면 북한 정권에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데니스 리차드슨 전 호주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호주가 즉각 지원한다는 두 나라 간 안보 조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호주 안보를 직접 위협하진 않지만 핵 확산 등 도발적인 행동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리처드슨 전 호주 국방장관은 북한이 현재 호주에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No, I do not believe North Korea constitutes a direct threat to Australia.
리처드슨 전 장관은 1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사일로 호주를 공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호주에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논의가 시작된 건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도 북한 미사일이 호주를 겨냥할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호주와 미국 간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에 따라 호주가 미국을 지원해 북한과 전쟁할 것이라는 멜컴 텀블 호주 총리의 최근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a little bit of controversy around it. But I felt most Australians felt that the statement Prime Minister Turnbull
텀블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둘러싸고 호주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해당 성명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텀블 총리는 지난달 말 호주 TV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을 폭력 조직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전 장관은 다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이는 김정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미국 공격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대신 북한이 테러 단체의 핵물질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테러 단체의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결국 북한의 핵 확산은 미국의 국토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슨 전 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challenge is going to be resolved until Beijing
중국 정부가 북한의 현 행보에 대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리처드슨 전 장관은 중국이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20년 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일본과 한국도 핵무장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조셉 한 씨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남성 조셉 한 씨.
조셉 씨는 지난 1999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고 2002년 강제 북송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던 조셉 씨는 수갑을 찬 채로 트럭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숨어 살던 중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물리학자의 꿈을 키웠던 조셉 씨는 한국에서도 같은 길을 걸었는데요. 지난 2009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텍사스 A&M 대학교의 방침에 따라 조셉 씨는 미국 유학 7년 동안 학비 전액을 면제받고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위를 딴 이후 대학을 졸업하거나 박사 학위를 딴 유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월급을 받으며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셉 씨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영주권을 따고 미국 시민으로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미국이 낫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셉 씨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인 두 아들과 지난해 말 태어난 늦둥이 딸을 가진 그는 자신을 딸 바보라고 말합니다.
영어, 애기
12월 달에 아기가 났죠. 크리스마스 거의 다 돼서 아기 났죠.
막내딸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는 조셉 씨의 손전화기엔 어린 딸아이 얼굴을 담은 사진이 수십 장 담겼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던 아내와 결혼해 미국 유학길까지 올랐던 조셉 씨. 유학생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온 아내 덕에 학자로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미국 나이로?
40살이에요.
40이세요?
네.
와, 40에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로서 이제 또 다른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네. 어떤 포부가 있으시다면?
포부가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논문 많이 쓰고 학자로서 정말 알아준 학자가 돼서 그러니까 꿈은 노벨상 받고 싶지만 아직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노벨상은 뭐 잘한 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신이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아무리 잘해도 못 받는.
조셉 씨가 말하는 성공 역시 그가 믿고 있는 신에게 약속한 것이었는데요.
중국에서 내가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거든. 하나님 제한테 학자로서 그런 탤런트를 달라고 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저 북한 땅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 학생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학생들이 정말 북한의 과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울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20대 청년의 기도 그리고 20년이 지난 현재 조셉 씨의 꿈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곳에서 커리어를 쌓고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제가 대학을 세우려고 해요. 대학을.
네. 노벨상보다 더 큰 포부 같은데요. 네.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같은 학문을 공부해본 학자로서 로켓과 핵개발 등에 치우친 북한의 과학 분야에서 순수 학문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조셉 씨. 북한이 개방되거나 통일이 되면 그 땅에서 오래전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것이 조셉 씨의 학자로서의 꿈입니다. 조셉 씨에게 후학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은 북한의 한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북에서 있던 그 물리 강자장 선생님의 일고등중학교 그분이 저를 물리 세계에다 이끌어 왔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학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문에 정진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줬고 학자는 자기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후학들을 길어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후에도 그러니까 학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계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지병을 앓다 숨진 강좌장 교수의 가난한 삶을 곁에서 지켜봤지만 조셉 씨는 기초과학 연구자로서의 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셉 씨는 한국도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행히 미국은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통일은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조셉 씨는 미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박사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10년 뒤에는 한 몇 년 후에는 교수가 되어 있겠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학자로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지위도 있고 학회를 제가 올거나이즈 할 수 있고 이번에도 저희 연구원 어떤 교수님이 학회 큰 학회를 국제 학회를 이렇게 조직하고서 또 그다음에 제가 자체로 펀드도 많이 따고 프로젝트도 지도하고 그러니까 리드해서 나가는 그런 학자 지금은 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를 받거나 그냥 코옥을 한다면 직접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돼서 이렇게 이끄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조셉 씨는 자신이 이런 영향력 있는 학자가 되고 싶게 만든 롤모델로 자신의 연구를 지도하고 있는 교수를 꼽았습니다.
지금 지도 교수님이죠. 과학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 인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발란스 걸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수승이 노벨상 수상자거든요. 78이에요.
그분처럼 되고 싶으세요?
네. 그분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은 연구도 하면서 학생들 이끌고 연구단을 이끌거든요. 그 펀드도 많이 따와요. 펀더멘탈하다고 기초적인 그런 연구를 해요. 기본적인 연구 우리가 이거 뻔한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연구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하면 투명망토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걸 이런 쪽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가까이에 롤모델이 있는 만큼 이 교수로부터 배워가며 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조셉 씨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탈북자. 후학 양성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학자로서 자신과 같은 꿈을 키우고 있는 탈북 청년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같아요. 같은 그에 따라서 하면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그에 대해서 그리고
도전하라.
네, 도전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 계획을 짜고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보니까 모든 것이 100걸음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 거기서 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 원하는 곳까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에 대해서 나가면 될 수 있는 거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지금 현재 모습이 이게 그러니까 위축돼 있잖아요. 많이 탈북자들
확고한 뜻을 세우고자 하면 길은 반드시 열려 있다면서. 처한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내 첫 탈북자 박사 조셉 한 씨의 사연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소피아 현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현안들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청와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제 지도자 누구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환영했군요.
예.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안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박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인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결의가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 대변인은 내용 자체가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과 중국과 러시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미국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네, 결국 완전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이란 표현을 했던 건 구체적 목표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유 공급 동결 또 정제유 55% 감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줄어든 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가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이란 표현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네요.
네, 국제사회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전에 단합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5차 핵실험 때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무려 석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7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처음 발사했을 때는 결의안 채택까지 3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 2375호는 6차 핵실험을 한 지 9일 만에 채택됐습니다. 게다가 과거 소극적 자세로 결의안에 종종 딴죽을 걸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외교가 타협의 산물이란 점에서 강력한 결의안에 이렇게 빨리 다가서는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군요.
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의 핵심인 북한의 섬유와 의류 수출 차단과 관련해 연간 7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수출을 제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줄 차단이 목적이란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또 관련 핵심 기술 장비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그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특히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외교적, 경제적 제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강 장관이 답변에서 북한과의 대화 조건도 자세히 밝혔다고요?
네, 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방향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은 물론 비확산 체제를 계속 위반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계속 지속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야 그런 대화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런 그 태도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보인다 하면은 저희는 얼마든지 대화의 문을 열려 있고 또 대화에 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제재 결의는 채택이 아니라 이행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위력이 강력해 갱도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풍계리 지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도 풍계리 만탑산의 3번 갱도가 최근 재가동됐다고 국회에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핵실험장인 풍계리에는 갱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4개지만 정확한 규모는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핵실험을 실시한 1번 갱도는 폐쇄됐고 이번 6차 핵실험 장소였던 2번 갱도는 일부 무너진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만탑산 남쪽에 3번 갱도를 만들었고 다시 2번과 3번 사이에 4번 갱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갱도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지난주 배치가 끝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사실상 작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발사대 6기에 전력을 연결했고 사격 통제 레이더와 연동해서 실질적인 작전 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벤달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이 오늘 성주의 사드 기지를 방문해 이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6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콘크리트 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공사는 이미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사드는 임시로 배치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대신 우선 자갈을 아래 깔고 금속판을 얹는 방식의 메탈 패드 공사를 해왔습니다. 미군 당국은 지난주 추가 반입된 이 4기의 메탈 패드 공사를 끝내고 그 위에 사드 발사대를 올렸습니다. 미군 당국은 요격미사일 48발을 보유한 성주의 사드 포대가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군요. 그런데 이 배치에 네. 문제가 많다고요?
예,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전술 핵 재배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재배치가 지난 1991년 이후 한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약화하거나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앞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 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송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송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요. 전술 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수용적 입장이 아니라 군대 수장으로서 국민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은 검토해야 된다 하는 수준입니다.
네, 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방어수단을 검토하는 것이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재배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해서 관심을 끌었다죠.
예, 뭐 당장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상을 좀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한 겁니다.
국제적인 지도자들, 그 누구든 김정은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외국 인사는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하고 농구선수 로드만 이외에는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좀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또 북한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든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노력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짤막하게 알아보죠.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서울에서 남북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최근에 한국 내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서울을 방문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북한은 명백한 범죄 정권이라면서 핵무기로 자기 민족을 희생물로 삼을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주변 3대 강대국이 공조해서 압박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메시지를 평양에 계속 보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어의 뉴스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비어의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4년 동안 유엔 안보리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갖췄고 최근에는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나치게 도를 넘는 행위라고 말하고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가중된 조치를 취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직접 혹은 다자 간의 대화를 해왔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반쪽짜리 수단을 쓸 시간은 지났다며 더 늦기 전에 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김정은의 과도한 미사일 사용과 핵 위협은 그가 전쟁을 구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미국의 인내심은 무제한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현재의 위기를 끝내기 위해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가장 강력한 제재만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한 조치와는 별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을 무모하고 위험한 핵 계획을 지원하는 나라로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4년 동안의 반쪽짜리 조치와 실패한 대화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